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섬유 제품이 지난 4년 사이 4배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섬유 제품 규모가 총 4억 1천만 달러로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의 26.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말까지는 8억 달러가량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2010년에 1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섬유제품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의 섬유업체들이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 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받는 식의 가공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북한과 접한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근로자 월 임금이 평균 2,700위안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근로자는 1,500위안으로 임금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올해 중국 여행 수지 적자 폭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중국 여행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18.2% 늘어나 연인원 1억 1,6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경비는 1,5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 나간 중국인 한 명이 여행 경비로 평균 1,000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쓰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중국의 여행 수지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2012년 세계 1위의 여행 수지 적자국이 됐습니다. 대기 오염과 식품 안전 등의 문제로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꺼리면서 관광지로서의 중국의 흡입력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이 노동자들이 살기 가장 힘든 도시로 나타났군요.
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동산 전문업체의 자료를 인용해서 런던에서 1년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만 달러를 웃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호주 시드니보다는 2배, 인도 뭄바이보다는 4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런던은 훌륭한 투자처가 되겠지만 런던에 사는 가난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죠?
그렇겠네요. 그동안 주로 홍콩이나 일본이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알려져 왔는데 다소 의외군요.
예,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임대료 상승과 이 런던의 통화인 파운드화의 강세가 런던 노동자들의 부동산 관련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달러에 비한 파운드화의 가치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달러화 기준으로 런던 노동자 한 명의 연간 부동산 비용은 지난 2008년 이후 40%나 올랐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보도록 하지요. 요즘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투자 대신에 현금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1인당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평균 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천만 달러, 11%가량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평균 1억 6천만 달러로 현금 보유액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현금을 더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CNBC는 이들 부자들이 최근 금융시장의 거품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는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식의 본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느니 안정적인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억만장자들 뿐만 아니라 백만장자들도 순자산의 20 내지 3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입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줄임말입니다.
다우존스는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예,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공동 창간자인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1896년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가 이 전자제품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등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주가 지수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시 12개 종목으로 시작해서 1928년 30개로 늘어나서 지금은 30개의 회사의 주가를 계산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우지수의 대부분이 철도회사 등 기초산업을 다루는 기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를 미국 경제사의 축소판으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다우지수와 함께 나스닥 지수도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요. 제2시장이긴 하지만 나스닥에는 애플이나 인텔 같은 쟁쟁한 첨단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서 비중이 꽤 크고 중요한 지표를 하겠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